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5일 36시간 일시 휴전을 제안했으나 우크라이나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정교회 수장의 요청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현지 시각으로 6일 정오부터 7일 자정까지 휴전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은 러시아 정교회가 지키는 성탄절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도 이 기간 휴전을 하고 성탄 행사에 참여하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휴전을 거부했습니다. 미하일로 포돌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트위터에 러시아가 점령지에서 군대를 철수하기 전까지 휴전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위선을 지적하며 러시아는 대화라는 단어 아래 우크라이나와 세계가 외국 영토를 점령할 그들의 권리를 인정케 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브래들리 전투장갑 차량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중동부 켄터키주에서 우크라이나의 장갑차 제공을 검토 중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미 의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약 450억 달러 지원을 승인했던 날에도 브래들리 장갑차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육군에서 사용하는 브래들리 장갑차는 약 10명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으며 25mm 기관포와 토 대전차 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2,000대 이상의 전투 차량을 이미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뢰 방어 차량인 엠랩 477대와 사륜 구동 장갑 수송 차량인 험비 1200대가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컴퓨터 제조사 델 테크놀로지가 2024년까지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은 5일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델이 지난해 말 공급업체들의 중국산 반도체를 대폭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델은 다른 국가가 소유한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도 사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 전자모듈과 인쇄회로 기판 같은 부품도 베트남 등 중국 이외 국가에서 공급받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2월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YMTC와 캄브리콘 테크놀로지 등 중국의 주요 반도체 장비 업체 36곳을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5년 만에 쿠바 주재 대사관의 이민 비자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쿠바의 수도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4일부터 이민 비자 업무를 전면 재개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7년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은폐 공격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민 비자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작년부터 제한적인 이민 비자 업무를 시작해왔으나 작년 한 해에만 25만 명이 넘는 쿠바인이 미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중 대부분은 합법적 경로가 아닌 방법으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민 협정에 따라 작년 2만 명의 쿠바인에게 이민 비자를 발급했으며 올해에도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미국과 쿠바는 불법 이주자 증가를 막기 위한 이민 회담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이 공개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실제보다 적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비상대응국장은 4일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중국이 공개하는 수치는 병원 입원과 중환자실 환자, 특히 사망자 수를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로 인한 일일 사망자를 한 자릿수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레수스 WHO 사무총장은 병원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에 관한 보다 신속하고 정기적인 자료를 중국 측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날 중국의 코로나 관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4일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유럽연합 27개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발 여행객들에게 탑승 전 코로나 음성 결과를 받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기내 마스크 착용과 도착 승객들에 대한 무작위 코로나 검사, 입국 항공기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대한 검역 실시도 권고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1월 한겨울인데도 알프스의 스키장이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눈이 내린 지가 한 달 정도가 됐고요. 인공눈도 쏟아붓고 있습니다만 따뜻한 날씨 때문에 스키와 스노보드 타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폭신한 눈은 즐기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서 알프스 북부의 기온이 섭씨 20도까지 올랐습니다. 눈 대신에 비가 내리는 등 겨울이 실종 상태인데요. 스위스뿐 아니라 프랑스, 남부 독일 등 유럽의 여러 지역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1월 기온으로는 역대 최고 기록이라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따뜻한 남서풍을 맞은 알프스 북부 지역, 1월 한겨울에 6월 여름의 기온이 만들어지면서 지구 온난화의 직격탄을 맞은 현장이 됐다고 기후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스키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만년설의 봉우리를 자랑했던 알프스인데요. 지금은 초록 풀밭 사이에 좁은 인공 눈길로 그 명성을 겨우 붙잡고 있습니다. 눈 문 닫은 스키 리조트 시설에는 산악 자전거와 모의 전투놀이 또 열기구 시설이 들어서고 있고요. 이번 주말에 스키 월드컵 대회를 열어야 하는 스위스의 휴양지 아델보덴. 인공 눈이라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해발 2000m 이상 지역에서 국제 경기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삶의 모습 전해드리는 주간 프로그램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는 북한이나 제3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정착한 탈북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을 돕고 있는 단체 둘이 하나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1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가 조금 넘었고요. 현재 기온은 영상 17도, 구름이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1월 6일 금요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고요. 평안도 지역은 낮부터 눈이 내리겠고 저녁부터는 강원도와 함경남도 그리고 양강도 일부 지역 그리고 황해도 지역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적설량은 2에서 10cm 정도입니다. 평안도에 내리는 눈의 양이 많겠고요. 강수량은 5에서 10mm, 역시 평안도, 황해도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지역에 따라서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해상 날씨, 구름 많다가 오후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동해상은 앞바다 쪽이 0.5에서 1m, 먼바다는 오전에 물결이 2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앞바다가 0.5에서 2.5m, 오후에 먼바다 3m까지 일겠습니다. 주요 지역의 최저기온, 최고기온 함께 알아봅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는 영상 3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에는 2도. 개성은 아침 영하 8도, 낮에는 3도. 함흥은 영하 6도에서 5도 사이고요. 원산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청진은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입니다. 그 뒤로 해산 지역은 아침 최저 영하 21도, 낮 최고 영하 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전투 차량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도 추가 제공하는 군수 품목에 장갑차를 포함시킬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약 5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 주재 대사관의 비자 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중국이 발표하는 코로나 관련 통계가 현지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적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부터 볼까요?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전투 차량 제공하기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최근 전황과 추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프랑스 대통령실 당국장은 이 통화가 끝난 뒤에 기자들에게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측에 전투 차량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전투 차량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인가요?
네, 프랑스가 만든 AMX 10RC 경전차입니다.
네.
프랑스가 지난 1970년대부터 탱크 킬러 목적으로 이 경전차를 개발해 왔습니다. 이 프랑스 당국자는 서방에서 제작된 탱크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하지만 호주가 이미 지난해 이 서방 국가 중에서는 제일 먼저 우크라이나의 부시마스터 90대를 제공했습니다. 이 호주가 자체적으로 만든 이 부시마스터는 이 지뢰와 기타 위협에 맞서서 강화된 이 다목적 장갑차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전투 차량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 우크라이나의 브래들리 장갑차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자는 기자 질문을 받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 브래들리 장갑차는 이 보병 수송 등에 사용되는 전투 차량인데요. 25mm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있어서 이 경량 전차와 맞먹는 전투 역량을 가진 걸로 평가받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계속해서 서방에 전차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었죠.
맞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이 러시아와 지상에서 싸우기 위해서 이 서방 전차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요청해 왔는데요. 하지만 확전 우려와 복잡한 훈련 등을 이유로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동부 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요. 만약에 실제로 이 지원이 이루어지면 이 우크라이나 측의 지상전 역량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자, 미국이 조만간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 패키지 발표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군요.
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나 로이터 등 주요 매체들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 정부가 이번 주 내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 방안을 발표할 거라고 보도했는데요. 백악관 당국자는 이 군수 품목에 브래들리 장갑차가 들어갈 거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쪽에 지원한 안보 지원 규모가 약 213억 달러에 달합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가 지금 서방의 무기 지원으로 전력을 계속 보강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미국이 스팅어 미사일을 비롯해서 이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또 이 최첨단 지대공 미사일인 나삼스 방어 시스템이 이어서 이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까지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크라이나 내 방공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패트리엇 시스템 지원은 지난달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서 나왔는데요. 드미트르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4일 화상 브리핑에서 지난해 양국 대통령이 합의한 패트리엇 지원에 관한 결정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 미사일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정부 쪽 반응 볼까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프랑스의 지원 결정에 감사를 나타내면서 다른 동맹국들한테도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는 모든 파트너들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이 우크라이나가 아직까지 서방 탱크를 받지 못하라 합당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어떤 움직임인가요?
네, 이런 러시아가 4일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지르콘을 탑재한 호위함을 대서양에 내보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이 함정에 실린 지르콘은 해상기반 시스템이며 함선이 대서양부터 인도양 지중해로 항해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했는데요. 러시아군이 대서양의 이 속도가 음속의 최대 5배가 넘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은 함정을 띄운 건 이 서방과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이 무력을 과시하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경고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36시간 동안 휴전하라고 러시아군에 명령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러시아 정교회 수장의 요청을 고려해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현지 시각으로 6일 정오부터 7일 자정까지 휴전할 것을 국방부 장관한테 지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1월 6일부터 7일까지가 이 러시아 정교회가 지키는 크리스마스, 바로 성탄절인데요.
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측도 이 기간에 휴전을 선포하고 이 성탄 행사에 참여하기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런 휴전 제안에 의구심을 드러냈는데요. 러시아가 점령지에서 떠나야만 휴전이 가능할 거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쿠바로 갑니다. 쿠바의 미국 대사관이 비자 업무 재개했다고요?
네, 아바나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4일 입국 사정, 비자 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이 대사관 직원들의 이른바 아바나 증후군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대사관 문을 닫은 지 약 5년 만입니다.
네, 아바나 증후군. 쿠바 수도 아바나의 이름을 딴 거네요?
맞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이 미국 대사관에서 이 두통이나 이명, 어지러움, 구토, 기억력 감퇴 등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아바나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또 나중에는 쿠바뿐만 아니라 이 중국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증후군을 호소하는 외교관들이 나와서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그 원인은 알아냈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이 고주파 에너지에 의한 음파 공격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예.
하지만 쿠바 정부는 이게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 반세기 만에 역사적 국교 정상화 등 이 해빙 분위기였던 양국 관계가 다시 얼어붙었고요.
네.
이후에 트럼프 정부는 2017년 9월에 필수 인력들만 남기고 이 쿠바 주재 직원들을 대거 철수시킨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자 업무가 뭐 사실상 중단이 됐던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이 반이민 정책 등으로 비자 업무가 거의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에 이 쿠바인들이 비자를 받으려면 이 가이아나 섬으로 가야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비용이나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조 바이든 정부 들어서 기조가 좀 달라졌다고요?
네,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부터 이 외교 인력을 증원하면서 현지 업무를 조금씩 늘려왔고요. 또 지난해 9월에는 이 쿠바인들의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질서 있는 미국 이민을 보장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 비자 업무를 전면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네, 약 5년 만에 쿠바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업무가 재개가 됐습니다.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첫날 이른 아침부터 이 대사관 앞 작은 주차장에 이 수십 명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20대 여성은 로이터 통신에 이 비자를 받으면 이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에 있는 아버지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의 아메리칸 드림이 실현되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예, 최근 미국으로 향하는 쿠바인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죠?
네, 쿠바 내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이 쿠바를 떠나거나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합류하려는 쿠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미국으로 떠난 쿠바인이 대략 25만 명으로 역대 최다 수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이 합법적인 경로가 아니라 이 중미 국가를 거치거나 이 플로리다 해협을 거치는 위험한 경로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온 쿠바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뭐 대략 2만 명 수준입니다.
예.
미국 당국에 따르면요, 이 미국 남부 국경에서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가 체포되는 쿠바인이 멕시코인 다음으로 많다고 합니다. 현재 쿠바가 식량이나 연료, 의약품 등이 고갈돼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쿠바 정부는 이 수십 년에 걸친 미국 경제 제재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중국의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의 그 코로나 관련 통계 문제점을 다시 지적했다고요?
네, WHO 고위관리가 이 중국의 코로나 정보가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또 이 코로나로 인한 입원자와 사망자 수를 실제보다 낮게 잡고 있다고 4일 지적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내놓은 그런 코로나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인가요?
맞습니다. 이 WHO의 마이클 라이언 비상대응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현재 중국에서 발표되는 숫자와 입원자와 집중 치료 중 환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 등 이 코로나 감염의 실제 영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라이언 국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그럼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코로나로 인한 죽음의 정의가 너무 좁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의 코로나로 인한 죽음, 그러니까 코로나 사망자를 분류하는, 판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네. 코로나에 걸려서 폐렴이 오거나 아니면 호흡기 기능이 중단돼서 사망한 경우만 이 공식 사망자 통계에 넣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린 뒤에 사망한 경우는 이 사망자 집계에 포함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런 기준이 실제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제약한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까?
네, 미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코로나 감염이 직접 사망 원인이거나 아니면 또 죽음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도 모두 코로나 관련 사망으로 집계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적용하는 기준대로라면 뭐 같은 상황에서도 사망자 수는 훨씬 적게 나오겠는데요?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 중국 안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강조하면서 실시간 바이러스 염기 서열 분석 정보뿐만 아니라 이번 현황과 코로나로 인한 사망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 WHO는 중국 내 인명에 미치는 위험을 우려한다면서 입원이나 중증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선 추가 접종을 포함한 코로나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그동안 강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지금 새로운 코로나 변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죠?
네, 전파력이 훨씬 더 강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WHO의 코로나 기술 책임자인 마리아 반 케르코프 씨는 4일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는 새 변이를 평가하고 또 이들의 돌연변이 과정을 살펴서 이 가운데 어떤 것이 앞으로 유행할 새 변이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미국 안에서는 이미 새로운 변이가 다수종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죠. XBB.1.5가 미국 안에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XBB 하위 변이들이 면역 회피력이 아주 높다는 게 알려져서 또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EU가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코로나 방역 관련 규제 추가하라고 권고했네요.
네. EU 안에 있는 이 통합정책위기대응그룹 IPCR이 4일 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그 결과 이 중국에서 EU에 들어오려면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의무적으로 코로나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라고 EU 회원국들에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IPCR은 이 밖에도 또 비행기로 중국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쓸 것, 또 중국발 비행기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코로나 검사를 도입할 것,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 확보를 위해서 이 비행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검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 연방 하원이 의장 선출에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의사당 난임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현재 사태 가담자 950명을 체포했다고 미 연방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난 2019년에 드러난 초대형 입시 비리의 주범이 3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이 지금 의장 선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난항이 지금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공화당 대표가 이 하원 의장 선출에 필요한 과반 득표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원은 118대 의회 개원 첫날인 지난 3일에 이 하원 의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3차 투표까지 갔지만 결국 실패했고요. 그리고 이틀째인 4일에 다시 모여서 3차례 더 투표를 진행했지만 결국 과반인 218표 득표에 실패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원은 4일 밤 8시에 그 7차 투표를 예정했었는데요. 결국 정회를 결정하고 사흘째인 5일 정오에 다시 투표를 속개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5일 7차 투표에 이어서 8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개표를 하고 있는 중인데 7차 투표 결과를 좀 볼까요?
네, 7차 투표에서도 그 맥카시 대표는 과반 득표에 실패했습니다. 예, 같은 당인 공화당의 그 바이런 도널즈 의원의 19표가 가게 되면서 맥카시 대표가 또다시 201표에 머물렀습니다.
네.
과반인 218표에서 17표가 모자란 겁니다. 하원의장 선출 투표는요, 당선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예. 작년에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했고, 그런데도 맥카시 의원이 지금 하원의장으로 거부받는 거죠? 일부
네.
의원들한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222석을 확보했고요. 따라서 이탈표가 4표 이하가 되면은 그 공화당 후보가 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예, 하지만 20명에 가까운 이 프리덤 코커스 소속 강경 보수파 의원들이 맥카시 의원에 반대하면서 의장 선출이 거듭 불발되고 있는 겁니다. 이 강경 보수파는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공격적인 견제에 나서기를 원하고 있지만 맥카시 의원이 이를 수용할 만큼 그렇게 강성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경 보수파 의원들이 원하는 그 하원 의장 후보는 누굽니까?
네, 3일 그 1차 투표에서 강경파 의원들은 앤디 빅스 의원과 그리고 짐 조던 의원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네.
이 빅스 의원은 프리덤 코커스 전 의장으로 이 하원 의장 공화당 당내 경선에도 출마했었던 그런 인물이고요. 또 짐 조던 의원은 프리덤 코커스의 초대 의장인데요. 2차 투표에서 19명의 강경파 의원이 조던 의원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조던 의원이 나서서 맥카시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지만요. 이 3차 투표에서는 이탈표가 오히려 한 표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4일 치러진 투표에서는 어땠습니까?
네, 전날과 마찬가지로 공화당은 케빈 맥카시 대표를 그리고 민주당은 하킴 제프리스 대표를 후보로 각각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공화당 강경파는요, 플로리다주를 지역구로 하는 흑인 의원인 바이런 도널즈 의원을 그 별도의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네, 지금도 미국의 주요 매체들이 지금 득표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 빨간색 바탕에 있는 공화당 후보가 지금 두 명이거든요.
그렇죠?
하원 의장 후보로 나온 사람이.
맞습니다. 도널즈 의원을 후보로 발표한 이 칩 로이 의원은요,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두 명이 하원 의장 후보로 나서게 됐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네.
민주당의 신임 수장인 제프리스 대표 역시 흑인입니다. 도널즈 의원은 지난 2020년 처음 하원 의원에 당선됐고요. 작년 중간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도널즈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자신을 트럼프의 지지자, 또 총기 소유자, 자유신봉자, 낙태를 반대하는 프로라이프 그리고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흑인 남성으로 묘사했습니다. 차별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삼가는 태도를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데요. 본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표결 결과는 어떻게 나왔었죠?
네, 전날과 같이 4일 투표에도 사망으로 인한 결혼 한 명을 제외하고 434명 의원 전원이 참석했는데요.
예.
세 차례 투표 모두 맥카시 대표가 201표 그리고 민주당 전원의 지지를 받은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가 212표 또 도널즈 의원이 20표를 얻었고요. 지지 후보가 없는 기권표도 한 표가 나왔습니다. 전날 맥카시 의원에게 투표했던 공화당 소속의 빅토리아 스파츠 의원이 지지를 처리한 겁니다.
네, 하원 개원을 지금 혼돈에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경파 의원들이 소속된 프리덤 코커스, 어떤 모임인가요?
네, 하원 프리덤 코커스는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자유를 중요시하고 그리고 미국의 건국 정신을 되살리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프리덤 코커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극우파 의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네.
지난 2015년 조던 의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이 주축이 되어서 모임을 결성했고요. 현재는 54명의 의원이 여기에 소속돼 있습니다.
예. 자, 이들 의원이 지금 메카시 의원이 충분히 보수적이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임 하원의장에게 요구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이들 의원은요. 그 하원의장에 대한 그 불신임 투표 규정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남북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법안과 예산 지출 요건을 강화하는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메카시 의원이 강경파 의원들의 이런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는데요. 메카시 의원은 4일 밤 8시로 예정된 표결을 하루 뒤 정오로 미룬 후에 오늘 밤 투표한다고 해서 달라졌을 것 같지 않다라면서 하지만 앞으로 있을 투표에서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진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하원의장, 미국에서 권력 서열 3위입니다. 공석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 하원의장 선출은요, 의회 개원 후에 가장 첫 단계입니다. 하원의장이 선출되어야지 그 하원의원 전원이 선서를 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
네.
일단 이게 지금 멈춰버린 상황이고요.
그렇죠.
또 하원에서 각종 지출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지 못하는 데 대한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공화당이 하원의장 선거에서 분열 양상을 보이면서 메카시 의원이 하원의장으로 결국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강경 보수파에게 그 발목을 잡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하원은 지금 들으신 바대로 공화당 내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원은 어떻습니까?
네, 상원의 분위기는 이와는 사뭇 다릅니다. 소수당인 공화당 그 상원 1인자인 미치 맥코넬 대표가 4일 이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켄터키주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인프라법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켄터키주와 오하이오주를 잇는 다리 건설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에 두 사람이 함께한 겁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도 했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와 관련해 오하이오와 켄터키에서 초당적 인사들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기 원했다라면서 이는 국가 전체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협력할 수 있다. 자존심을 조금만 누그러뜨리고 나라에 필요한 것에 집중한다면 국가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은요. 미국 역사상 뭐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6일이면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 벌써 2년 전의 일이 됐죠.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한 연방 조사는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은 4일 지난 2년간 의사당 난입 사태 관련자 95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2년째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의사당 난입 사태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단하게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의사당 난입 사태는요 지난 2021년 1월 6일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진행 중이던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 인증을 저지하기 위해서 의사당에 난입한 그런 사건입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의사당을 난입한 것은 이 미국 역사에서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의회 경찰을 포함해서 5명이 이 난동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사태에 가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는 2,000명에서 2,5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담자들의 절반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체포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갈랜드 법무장관은 법무부가 여전히 용의자를 더 찾고 있으며 또 모든 범법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갈랜드 장관의 성명에서 우리는 2021년 1월 6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과 관련해 형사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으로 관련 수사가 얼마나 더 걸릴까요?
네, 길게는 몇 년까지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수사를 주도해온 데이비드 샌드버그 미 연방수사국 FBI 그 워싱턴 DC 현장사무소 부소장은요. 이 앞으로 몇 달, 몇 년이 되든 FBI 워싱턴 현장사무소는 미 전역의 법무부 지부와 협력해서 국민들의 뜻을 자신들의 뜻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한 사람들을 정의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네. 자,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습니까?
체포된 사람들은 그 출입이 제한된 연방 건물에 들어간 혐의 등 이 대부분 경범죄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 훨씬 더 심각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도 있는데요. 구구단체인 오스키퍼스의 창립자 스튜어트 로즈 씨와 그리고 플로리다 지부 책임자인 켈리 매그스 씨는요, 지난해 11월 선동 음모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로즈 씨는 연방검찰이 그 선동 음모 혐의를 적용한 그 첫 번째 인물이었었는데요. 선동 음모 혐의가 인정되게 되면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네, 중형이 예상되는 사람들이 또 있네요.
네, 또 다른 극우단체인 그 프라우드 보이스의 엔리크 타리오 대표 등 회원 5명 역시도 그 선동 음모 혐의로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이 두 단체가 이사당을 습격하기 위해서 회원들을 동원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학 입시 비리 재판 소식 보겠습니다.
네, 그 미국 역사상 그 최악의 입시 비리 스캔들이죠. 네. 일명 바시티 블루스 스캔들의 주범인 입시 컨설턴트 윌리엄 싱어 씨가 4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자, 이 입시 비리가 어떤 비리였습니까?
네, 이 사건은요, 지난 2019년에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입시 컨설턴트인 싱어 씨가 이 부유층 가정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그 자녀들을 명문대에 진학시켜준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네.
싱어 씨가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챙긴 돈은 그 2,500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싱어 씨에게 거액을 건넨 학부모는 30명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50명 이상이 기소됐습니다.
네, 이 스캔들에 연루됐던 학부모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다 부유층인데요. 미국의 인기 TV 드라마인 그 위기의 주부들에 출연한 배우 펠리시티 허프먼 씨를 비롯해 또 풀하우스에 출연한 배우 로리 러프린 씨와 같은 유명인과 더불어서요. 대형 법률회사 변호사 또 투자회사 사장 등이 이 학부모들입니다.
네, 자 입시 컨설턴트입니다. 상담도 해주고 또 진학 지도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싱어 씨가요 어떤 방법으로 입시 비리를 저지른 거죠?
네, 앞서 이 스캔들의 이름이 바시티 블루스 스캔들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예.
그 바시티란 말이요, 그 대학 운동 대표팀을 뜻하는 건데요.
네.
바로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싱어 씨는 고등학교 농구팀 감독으로 재직한 바가 있는데요. 이 자신의 경력을 이용해서 대학 운동부의 지도자들과의 인맥을 활용했습니다.
네.
대학교의 그 축구나 조정, 또 테니스 등의 운동부 감독을 뇌물로 매수해서 부정 입학하려는 학생을 운동 특기자로 만든 겁니다.
아.
다시 말해서 이 운동 소상 실적이 그 학교에 입학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혹은 심지어는요 운동 경력이 아예 없는 그런 학생을 체육 특기생으로 둔갑해서 입학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네.
검찰에 따르면 싱어 씨가 그 대학 운동부 감독들에게 뇌물로 건넨 돈은 700만 달러가 넘는데요. 예일대학교와 스탠퍼드 대학교 또 조지타운, UCLA 이렇게 유명한 대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이 싱어 씨에게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예, 또 다른 방법도 동원이 됐네요. 네,
싱어 씨는 또 대리시험을 통한 입학시험 성적 조작이라는 방법도 썼습니다. 미국 대학 입학을 위해서 필요한 시험이죠. SAT에 아예 다른 사람이 대리 응시하거나 아니면은 시험 관리자들을 매수한 뒤에 시험이 끝난 뒤에 답을 고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학부모들이 컨설턴트 싱어 씨한테 어쨌든 뭐 돈을 건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상적으로 이 뇌물은요. 싱어 씨가 만들어 놓은 그 비영리 재단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는요. 그 자신의 자녀의 부정 입학을 위해서 뇌물을 주면서도 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신고해서 세액 공제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싱어 씨가 실형 선고 말고도 다른 처벌도 함께 받았다고요?
네, 징역형 말고도요. 그 법원은 싱어 씨에게 그 국세청에 $1,000,00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고요. 또 싱어 씨의 자산 수백만 달러에 대해서도 압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날 싱어 씨는 법원에서 승리를 위해선 거짓말을 해도 좋다. 이런 자신의 부친의 가르침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관련된 사람들과 또 학교 기관에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생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순서입니다.
오늘은 북한이나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가정의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사단법인 둘이 하나 소식입니다. 서울의 동혜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사단법인 둘이 하나. 이곳 식당에서 둘이 하나 학생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연주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간 날 마침 이 서울국제학교 학생들이 탈북 청소년, 탈북 2세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친 건데요. 다 함께 연주를 듣고 저녁 식사를 즐기며 그동안 못 나눴던 얘기를 나눕니다. 사단법인 둘이 하나는 1999년 10월 2일 설립된 선교단체 그리고 탈북지원단체입니다. 통일한국을 꿈꾸며 탈북민을 구출하는 일을 가장 많이 해온 단체이기도 하고요. 2009년에는 탈북청소년, 탈북 2세를 위한 대안학교인 둘이 하나 국제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탈북청소년 대안가정인 그룹홈도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모두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둘이 하나에는 어떤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을까요? 천기원 교장에게 들어봅니다.
탈북 청소년들, 북한에서도 태어났고 또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모스크바, 러시아에서 태어난 아이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출생신 분들이 다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은 어머님이나 아버지가 북한 분이라는 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탈북 청소년이라 그러죠. 네, 그 학생들이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 올라가서 공부하는 그리고 대학 올라가서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지원해 주는 그런 학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제한이라는 연령 제한도 없고 출생 제한도 없고 국가도 제한 없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제한이 없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 누구나 자유롭게 가고 올 수 있는 이제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천기원 교장은 둘이 하나의 많은 활동 가운데 현재는 학생들의 교육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탈북민들 구출하는 데에도 물론 많은 시간을 소비했지만은 이들이 여기서 한국에서 안정적인 정착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국은 자본주의지만 북한은 사회주의잖아요. 살아왔던 방식이 전혀 다르죠. 이미 문화화가 돼버려서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미래의 통일 한국을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재밌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 또 공부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일반 우리 학교에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제가 중점으로 하는 거는 공부를 잘하라고 절대로 안 했는데 1등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대부분 1등을 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잘 따라와서 고맙지요.
그리고 학생들의 출신 배경과 교육 수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교육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린아이들은 금방 따라가니까 초등학교는 우리가 6년 공교육을 정규적으로 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요 가까운 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입학식만 하고 여기 와서 이제 전 과정을 공부하고 6년 동안 하고 졸업식을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위탁대안 학교라 그래서 초등학교는 그야말로 공교육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는 이미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다녀야 될 학생들이 아직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된 아이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6년을 할 수가 없어서 시간을 단축해주는 이제 검정고시반을 만들어서 대학에 올라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이제 1:1 교육을 하는 거죠. 지금 올해도 8명이 이제 대학에 올라갔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특성화한 교육 1:1 교육으로 그냥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좋은 효과가 나와서 너무 감사하지요.
천기원 교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의 목표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학생들 본인의 정체성을 알도록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일까요? 둘이 하나에서 지내는 학생들 모두 자존감이 높아 보였고요. 자신의 목표도 뚜렷했습니다. 탈북 청소년 서현미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일단 친구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고 공부도 되게 빨리 배울 수도 있었어요. 그 초등학교 때 제가 공부를 거의 안 했는데 여기 와서 다 거의 다 알 수 있게 됐어요. 요새는 미술 제가 좀 많이 좋아해서 미술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뭔가 고민이 있을 때 고민을 잘 들어주고 옆에서 제가 슬플 때 위로도 해주고 그래서 너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도 위로받고 쌤들한테도 위로받고 그냥 위로받는다는 게 좋았어요.
현재 두리아나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탈북 청소년, 탈북 2세는 60명 정도입니다. 같이 먹고 자고 함께 공부하고요. 이들은 서로를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10년째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16살 정혜은 학생의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저도 부모님 친구들분께서 추천해 주셔서 잠깐 살기로 했던 건데 제가 너무 좋아서 더 있고 싶어서 계속 쭉 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여서 그냥 부모님하고 떨어지는 거는 좀 슬프고 했지만 매일 전화하고 매일 영상통화할 수 있어서 괜찮았고 그냥 학교에서는 되게 정말 가족같이 저는 사람들 많은 걸 좋아해서 사람 많은 곳에서 사는 게 좋아서 그걸 선택했던 것 같아요. 고마운 점은 외로움을 안 느끼게 해주는 거. 왜냐면 집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부모님은 일 가시고 늦게 들어오시거나 그러니까 집에 혼자 있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리 친구를 사귀어도 친구가 제 가족은 아니니까. 근데 여기 있으면은 눈 떠도 친구가 보이고 그냥 자도 친구가 옆에 있는 걸 느끼니까 너무 오래 보면 또 그냥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새로운 마음인 것 같고 저도 반복되는 일상이긴 하지만 반복돼도 그 매일 새로운 기분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정혜은 학생의 꿈은 프로듀서가 되는 건데요. 지금까지 자신이 받은 만큼 앞으로는 자기 재능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또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 음악교사 김나래 씨는 가장 뿌듯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이 10년을 봤을 때 아이들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 저희가 10년 전만 해도 이제 탈북 청소년들이 더 많았고 이제 지금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더 많거든요. 점점 학생들이 이제 수준이라 그래야 되나? 사고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성적으로도 그렇고 아이들이 조금 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대학을 가더라도 정말 내가 돈이 목적이 아닌 통일 문제도 저희 아이들이야말로 더 이제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네, 아이들이 조금 생각할 수 있게 좀 사고가 넓게 그렇게 좀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탈북민 조예진 교사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조예진 교사는 둘이 하나는 자신에게 친정 같은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중국에 돈 벌러 넘어왔는데 거기에서 돈도 못 벌고 거의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국에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을 소개해 주셔갖고 그래서 목사님과 인연이 닿았는데 제가 탈북자라고 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선교사님을 보내주셔갖고 중국에서 1년 반 만에 탈출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혜진 교사는 아이들의 작은 감사 표현에도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막 이모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모, 선생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때 감사해요 이모 감사해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무슨 뭐 이럴 때 진짜 좋았나? 막 그러면서 뿌듯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 와서 막 친한 척하고 막 장난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 되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아 다른 데 가선 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한 9년째 함께 생활하고 있는 조원혁 학생은 이렇게 학생 한 명 한 명을 보살펴주시고 또 이끌어가주는 선생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두리아나는 두 개의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랑 똑같아요. 사실 여기 있다 보면 선생님들이 있다가 바뀌고 또 바뀌고 바뀌고 바뀌어요. 근데 그분들도 좋고 또 계속 남아서 이렇게 저희들을 케어해주시는 분들 또한 목사님 사모님 등등 많아요. 네, 근데 그 감사함을 다 표현할 수는 없고요. 은혜, 이분들 없이는 뭐랄까 부자락 살살 잘 돌아가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어른들이 먼저 앞장서야 아이들이 따라가는 거니까 이 모든 분들에게 참 감사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 경우 사과를 할 때 내 생각이 정말 짧았어요. 이런 표현 하는데요. 생각이 짧았다.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Let me buy you lunch. You helped me a lot on this project.
You don't need to buy me lunch. You already said thank you a million times. That's enough.
No, you deserve more. Come on, let's go.
Can I take a rain check? I'm really busy. I just don't have time for that right now. You know that my plate is full.
I'm sorry. I really didn't think it through. I just wanted to show my gratitude.
Thank you. I appreciate it.
잔이 제가 업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점심을 산다고 합니다.
Let me buy you lunch. You helped me a lot on this project.
저는 고맙다는 말로 충분하고 점심을 살 필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You don't need to buy me lunch. You already said thank you a million times. That's enough.
그리고 제가 다음 기회로 미뤄도 될까요? 라는 말을 rain check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Can I take a rain check? Rain check.
이 rain check의 유래는 옛날에 비가 오면 야구 경기나 어떤 공연이 취소될 경우 다음 경기나 공연을 볼 수 있게 나누어 주던 교환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I'm really busy. I just don't have time for that right now.
나는 너무 바빠요. 지금은 그걸 할 시간이 없습니다.
You know that my plate is full.
내가 너무 바쁜 것 아시잖아요.
My plate is full.
내 접시가 꽉 찼어요. 바쁘다는 말입니다.
I'm sorry. I really didn't think it through.
미안합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내가 생각이 짧았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I really didn't think it through.
생각을 충분히 못했어요.
I didn't think this through.
자, 이번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대화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How was lunch with David?
It was okay, but he ordered salad, and we went to a very famous steakhouse.
I told you, he's a vegetarian.
Right, I remember now. It didn't occur to me. I guess that was thoughtless of me to take David to a steakhouse.
존이 채식주의자인 데이빗을 고깃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How was lunch with David?
데이빗과 점심 어땠어요?
It was okay, but he ordered salad. We went to a very famous steakhouse.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는 샐러드를 주문했어요. 우리는 아주 유명한 고깃집에 갔었습니다.
I told you, he's a vegetarian.
내가 말했잖아요. 그는 채식주의자입니다.
Right, I remember now.
맞아요. 이제 기억납니다.
It didn't occur to me.
생각 못했어요.
It didn't occur to me. That was thoughtless of me.
내 생각이 부족했어요. 생각이 짧았어요.
I really didn't think it through.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Let me buy you lunch. You helped me a lot on this project.
You don't need to buy me lunch. You already said thank you a million times. That's enough.
No, you deserve more. Come on, let's go.
Can I take a rain check? I'm really busy. I just don't have time for that right now. You know that my plate is full.
I'm sorry. I really didn't think it through. I just wanted to show my gratitude.
Thank you. I appreciate i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생각이 부족했다, 생각이 짧았다라는 표현.
That was thoughtless of me. I really didn't think it through.
생각 못했다.
It didn't occur to me.
생각 관련 영어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